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데이비드 문답 143문. 제9계명은 무엇인가?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제144문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과 재판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중 앞에 나아가 진실 편에 서서 마음으로부터 참되고 자유롭고 그리고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진실을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넉넉한 마음으로 평가하여 존중하는 것, 이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원하며 기뻐하고 이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덮어주며 이들의 재능과 은사를 기쁘게 인정하고 이들의 결백을 변호하며 이들에 대한 좋은 말은 기꺼이 들으려 하고 이들에 대한 나쁜 말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나 아첨하는 자나 중상모략하는 자를 제지하고 우리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돌보며 필요한 때에는 그것을 변호하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참되고 경건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말을 찾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이웃의 명예를 모든 부당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으로 이것을 금지시키셨고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이 계명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데이비드 문답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이 왜 중요합니까? 진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진실이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체에 대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는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지체들을 대할 때도 성도는 속이거나 뭔가를 감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대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으로 가식과 위선으로 대하는 것은 죄이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지체들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진실함은 나아가서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까지를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대규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가식, 위선, 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진실이라는 말,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자기와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 따위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못하는 것이 이 악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실한가요? 우리 주변에 진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을 보세요. 정치인들이 진실합니까? 기업인들이 진실합니까? 교육가들이 진실합니까? 누가 진실합니까? 세상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누구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러므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거짓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의 왕국에서 더 힘써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거짓으로부터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이어서 판결과 재판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중 앞에 나아가 진실편에 서서 마음으로부터 참되고 자유롭게 그리고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진실을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과 재판을 비롯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서 진심으로 그리고 참되게 그리고 자유롭고 분명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밝혀야 될 말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 이런 일에 관여하기를 싫어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뭐 내가 하지 않더라도 또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이 거짓된 세상이 뭐 달라지랴? 이런 생각 때문에 굳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일에 용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 누리에게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려고 할 때 침묵을 하는 것은 거짓에 동조하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재판과 판결에 있어 진실만을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연히 일어서서 공중 앞에서 자기 혼자 자기 방 안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고 공중 앞에서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진실을 밝히는 일은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서는 일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과 불이익을 수반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했다는, 진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내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일까지 감당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할 때 누군가가 재산과 명예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든 자리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 가능할까요? 그의 양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굳게 붙들려 있는 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양심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을 때 루터가 브롬스 의회에 나가서 내 양심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한 말에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라야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진리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살 길을 비굴하게 찾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진리의 편에 서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행하죠.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고 그것을 위한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대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구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구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 우리 이웃을 넉넉한 마음으로 평가하여 존중하는 것, 이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원하며 기뻐하고 이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덮어주며 이들의 재능과 은사를 기쁘게 인정하고 이들의 결백을 변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계명을 확장했을 때 우리에게 이것들을 의무로 감당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넉넉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면 관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악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좋게, 선하게 평가해주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떨 때요?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그러면 우리의 말과 태도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도 다 사라지고 나면 우리 마음은 지체를 향해, 이웃을 향해 넉넉한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한 언행은 무례하고 불명예스럽고 신자로서 부끄러운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가 그의 언행을 지배하고 그가 이웃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우하고 그들과 관계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들이기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불완전함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함께 성도된 관계 안에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교정해 나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도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나도 안 바뀌는데 여보시오, 좀 변화되시오, 좀 고치시오, 바꾸시오 라고 쉽게 말을 하겠습니까? 나도 안 바뀌는데.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알 때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지체들끼리 따지는 일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슬퍼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허물과 부족을 기어이 들추어내고 나를 세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약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부족함보다는 그가 가진 장점, 그가 가진 장점과 재능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충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대교리는 우리들에게 이 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확장된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결백하다면 누가 우리의 결백을 믿어주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결백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이 결백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믿어줘요? 이 세상에서 내가 결백하다는 걸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족 빼고 아무도 없어요. 성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지체들 외에는 이 사람은 결백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분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요, 어? 이 죄 없는 사람을 모아 마지 마시오 라고 내 편에 서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그 결백을 믿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지체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체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이 모두 일어나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고 우리를 불의하다 할 때 끝까지 그 곁에서 우리의 결백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체들이어야 하는 거죠. 이어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대교리는 이들에 대해 좋은 말은 기꺼이 들으려고 하고 이들에 대한 나쁜 말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나 아첨하는 자나 중상모략하는 자를 제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좋은 말이 들리면 귀를 크게 열고 듣고 들으시면서 함께 칭찬해주고, 아, 맞아요. 그 성도가 그런 분이죠. 그래요. 참 이런 성도가 지체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들으면서 함께 칭찬해주고.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이 들릴 때는 속히 귀를 막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지체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이다라고 대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고 옮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구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남의 말을 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첨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자를 신자는 적극 제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습관이거든요, 습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게 습관이라 그래요. 습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지금 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면, 그는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첨은 어떤 거예요?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행하지 않는 말과 행동입니다. 아첨과 아부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것을 부탁할 때 사람들이 뭘 하죠?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합니다. 뇌물을 먹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아첨입니다. 아첨. 중상모략하는 자는 어디를 가나 이의를 행하고 결국 공동체를 불신과 대립으로 갈등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 성도 간을 이간질시키고 목양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참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험담이나 뒷담화, 아첨, 비방, 중상모략의 말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한 말들이 들리는 것은 잘 들으세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됐습니다. 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다 대고요? 벽에다 대고 얘기할 거예요? 악한 말들이 공동체 안에서 떠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잘 솔깃하게 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의적인 말을 누군가 할때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왜 거룩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서 그런 말을 입에 담습니까? 하고 따끔하게 훈계한다면 그런 일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귀를 솔깃하게 해서 그래서 더 얘기해 보세요. 어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말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악한 말이 들릴 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함께 죄를 범하지 마시고 즉각 그것을 제지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럼 그 자리를 뜨세요.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던 말던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돌보고 필요한 때에는 그것을 변호하고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참되고 경건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말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명예가 얼마나 쉽게 손상되고 상처 입게 되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영혼의 생채기가 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큰 죄가 부지불식간에 저주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타인의 명예를 사랑하고 이것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적극 변호하고 모든 정직한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한 참되고 경건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말을 찾고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욕먹는 게 내 사명이다. 나는 이렇게 바른 얘기를 해서 내가 욕을 들어먹는 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참되고 경건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한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말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런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 정말 그럼 신자가 그런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말, 정말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의 고상함을 이야기하고 깊은 교리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이야기해주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더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더 지체들을 사랑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말들 찾아야 돼요. 그런 말들 찾아야 돼. 그런 말들을 찾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또 다른 말을 또 다른 선한 말을 낳고 그 선한 말은 또 다른 선한 말을 낳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말로 가득 공동체가 채워지겠죠. 누군가가 정죄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나그렇게 쏘아대는 말을 해요. 그럼 그 말도 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악한 말들이 돌아다니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지체들에게 대해서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그런 언행보다는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좋은 모습, 부드러운 모습, 긍정적인 모습 그것을 더 좋게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길이고 공동체를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남을 판단하고 어떤 일에 관한 말들을 쉽게 우리가 입에 오르내리겠습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자에게나 이런 언행이 늘 존재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여기십시오. 나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되어져 갈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처럼 그들도 사랑하시기에 마침내 깨닫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변화시키실 것이고 마침내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온전히 용납되고 용서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날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를 푸근하게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도 가슴에 나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많이 힘들었지.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많이 괴로웠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항상 매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 넓은 아버지의 가슴으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안아주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 그럼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잘못했으면 매를 맞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체벌을 받아야 되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자랐고 그런 환경에서 성장해 왔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수 있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배치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쳐놓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속성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웃사랑의 계명은 이렇게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까지가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야 그 사랑이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비판, 비난, 정죄, 내가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악한 마음들에서 절대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더 연약한 존재들로, 부족한 존재들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